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9일 중국 단둥은행이 불법적인 북한의 금융활동을 위한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는 한편 미 금융 시스템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문 역할을 계속해서 했다며 이번 조처가 미국은행을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9일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지도를 만난 데 이어 상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 의회가 그동안 미한 동맹을 지지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미한 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9일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은 부주석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이후 9년 만이며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 홍콩에 머물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같은 날 캐리 람 새 행정장관의 취임식도 주관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홍콩에 주둔한 인민해방군 부대도 시찰할 예정입니다. 한편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시 주석의 방문에 앞서 시위를 벌였고 다음 주에도 도심에서 열리는 연례 가두행진 등 더 많은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를 포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근거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민주군이 유프라데스강 남단에 있는 마을 두 곳을 장악함으로써 라카로부터의 탈출로가 모두 끊겼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라카에서 시리아 내 ISIL 장악 지역으로 나가는 길이 모두 단절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ISIL 격퇴전을 돕는 미군 측 대변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번 주 시리아 민주군이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 가운데 2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다면서 이들이 라카로 들어가는 도로들을 모두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도부에게 버림받은 ISIL 반군들이 포위된 채 압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입국사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8일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은 전문을 보냈습니다. 세부 지침에서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부모와 손주, 삼촌, 숙모,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상 관계에서는 여행 금지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공식적인 서류 기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두 정상의 만남에서 정해진 의제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두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21도, 낮 기온 23에서 34도입니다. 해상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히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이틀째인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워싱턴 도착 직후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일정에서 첫 공식 방문지로 찾은 곳은 미국 해병대의 심장부인 퀀티코의 국립해병대 박물관 옆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문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 순방의 처음 일정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 더욱 뜻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67년 전인 1950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한국 전쟁에서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가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겨울 미 해병대 1사단 등 유엔군이 수적으로 8배나 되는 중공군의 포위와 엄청난 강추위를 뚫고 퇴각에 성공하며 치른 전투입니다. 특히 퇴각한 해병대 등 미군이 흥남에서 철수하며 북한의 피난민 10만여 명을 남쪽으로 구출한 흥남 철수 작전은 전시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흥남을 탈출한 피난민 중에 부모님도 있었다며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이었습니다.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그 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습니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저의 삶이 그런 것처럼 양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과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 흥남철수 작전 관계자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넬러 사령관은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과 미 해병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 감사하다며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함께 쌓은 유산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legacy lives on today. As we gather here to reaffirm and strengthen the bonds our two nations.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넬러 사령관, 참전용사와 함께 기념비 앞에 산사나무를 심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별칭이 윈터킹, 즉 겨울의 왕인 산사나무를 통해 장진호 전투를 영원히 기억하고 동맹도 풍성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그럼 현장을 취재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 어떤 건가요?
이 기념비는 2015년에 착공돼 지난달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두 나라 참전용사들의 모금으로 건립돼서 미국과 한국 동맹의 새로운 상징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높이가 한 2.4m 정도 되고요.
네.
팔각 화강암의 유담리, 고토리, 하갈우리 등 지역별 전투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네.
화강암 위엔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고토리의 별이 특수 철강으로 제작돼 세워져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곳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건 여러 이견들에 대한 이곳 워싱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한 동맹의 균열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문 대통령의 가족사도 이번 방문으로 새삼 주목을 받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모는 한국전쟁 전에 흥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부친인 문용형 씨는 당시 함경남도 명문인 함흥농고를 졸업하고 흥남시청의 농업과정을 지내다가 가족을 데리고 피란길에 나섰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죠. 이 국제시장으로도 널리 알려진 흥남부두를 떠난 마지막 배,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에 몸을 실은 14,000명의 북한 피난민들 가운데 문 대통령 부모와 가족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 90살인 어머니가 겪은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90이신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그 배 속에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탕 하나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 통해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행사 뒤 저희 VOA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사 그리고 미군의 인류애가 한미관계에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애, 네. 인류애가 이렇게 드러나는 전투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 대통령님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메르디스 빅토리를 통해서
네, 네.
탈출한 네. 그런 피난민의 아들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걸 듣고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미관계에 네. 더욱더 좋은 그런 이제 자극제로 작용을 하고 기초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장진호 전투 때 19살 이등병이었던 스티븐 옴스테드 예비역 중장은 VOA에 문 대통령의 방문은 생존한 참전용사들은 물론이고 장진호에서 전사한 전우들에게 크나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great honor to those of us who survived. Of course.
옴스테드 전 중장은 모든 전우들이 매우 행복하고 또 흥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우들의 희생은 오늘의 미한 동맹과 한국의 발전을 볼 때 매우 가치 있고 위대한 승리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문 대통령은 29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미 의회 지도부를 면담했습니다. 이어 오후에 정계 핵심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요. 저녁엔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네.
다음 날인 30일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한 뒤 백악관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저녁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고요. 다음 날인 7월 1일 토요일엔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 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김영건 기자와 함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 첫날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3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두 나라의 접근법에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8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미한 동맹은 지역 안보의 핵심축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같은 현안에서도 양국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한국 새 정부의 접근법이 미국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고 대화를 위해선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은 물론 대화 조건이 맞더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 전체적인 대북 접근법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논란이 정상회담에서 큰 쟁점 사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대북 교류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은 문 대통령의 잠재적인 대북 관여에 관한 아이디어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한 외교는 과거에도 볼 수 있던 움직임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스포츠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훼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기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점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리는 한국이 국내 총 생산의 2.7%를 방위비로 책정하고 있는 등 동맹의 본보기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평화통일은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서울에서 통일부와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한 2017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독 내용입니다.
평화통일의 원칙 아래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에게 평화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꿈꾸는 국민의 열망이 한국의 역량이라며 이 열망이 현실로 바뀔 때 동북아 평화와 세계 번영의 새로운 지평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긴밀한 국제공조와 전략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한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북한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고 유도해 갈 것입니다.
이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설득도 압박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지속적인 대화 타진에도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력으로 더 위험한 군사도발을 더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새 지도자는 남북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이런 도발적인 북한 지도자를 상대하면서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압박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더 강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향한 노력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차관은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력을 재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선 보다 과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겠다며 제재부터 대화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차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관련국 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명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핵 문제는 한국의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엔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사 파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는 남북관계 등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재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재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북핵 문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제재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 나오도록 북핵 포기 쪽으로 가도록 위도하는.
조 후보자는 이어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안을 조속히 만들어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그것을 토대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설득하는 선순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남북 간 비밀 접촉도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북 대화 재개 측면에서 미북 접촉과 비슷한 방식의 대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해선 과거의 감동이 평창 올림픽에서 재현되길 희망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있다며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북한은 한국에게 이중적인 존재라며 북한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에 화학 무기가 사용된 사실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개최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토론회에선 북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에이미 테코 정무 담당 참사관은 공개 발언에서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김정남 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Even more shocking is the confirmed use of the deadly nerve agent VX in Malaysia. These trends are unsettling and alarming.
태코 참사는 치명적인 신경작용제 VX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된 점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코 참사관은 안보리 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위원회가 이런 화학무기 사용과 확산을 막고 VX와 같은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각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피터 윌슨 유엔 주재 차석 대사도 김정남 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금지 물질인 VX가 국제사회에서 사용된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In particular, we're horrified at reports that Kim Jong-nam was apparently killed with VX in Malaysia earlier this year.
영국은 화학무기 사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김정남 씨가 VX에 의해 사망한 데 충격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 대사도 아시아에선 북한의 가속화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말레이시아에서의 화학무기 공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has reached a new level.
베시오코로 일본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런 활동은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일부 나라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이 테러 그룹과 같은 비정부 조직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관계국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한국 대사는 핵과 화학 물질이 비정부 조직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서 북한은 약한 연결고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만 오야르준 스페인 대사도 비정부 조직들이 북한을 통해 각종 대량 살상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발언자로 나선 북한 대표부 김인용 차석 대사는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The reckless remarks made by the hostile forces, including United States, Japan, United Kingdoms, and France, the Spain, the South Korea,
북한을 비난한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의 공개 토론장을 북한의 자위적 방어 조치와 존재하지도 않는 화학무기를 성토하는 자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차석 대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또 어떤 제재가 가해지든 우리는 핵 군사력 강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주권과 존립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중부해경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금지된 상황에서 2천 톤이 넘는 담배 필터를 북한 회사에 판매한 한국 내 제조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 필터 2,080톤, 미화로 시가 1,400만 달러어치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담배 회사 네다섯 곳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북한 담배 회사들은 이 필터를 이용해 만든 담배를 중국에 수출해 한 갑에 40센트씩의 이익을 남겨 지난 5년 동안 2억 6,3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해경은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담배 필터를 싣고 인천이나 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다리엔항에 도착한 뒤 현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한 선박에 옮겨 싣고 남포항이나 신의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한국민을 테러 범죄자로 지목해 극형에 처하겠다는 북한의 연합 성명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9일 한국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북한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한국의 관계 당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8일 북한 최고 수뇌부를 노린 테러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극형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국가 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등 모든 공안기관이 총동원돼 이례적으로 발표한 연합성명 형식에서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감행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 26일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공작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의 성명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북한 최고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이 은밀하게 추진됐다며 한국 국정원의 주도로 작성된 비밀 작전 계획에는 암살 음모까지 포함됐다며 아사히 신문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도 기사 내용을 부인했지만 북한은 아사히 신문의 보도 내용에만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계획을 추진한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로 지목하고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북한 정권교체 시도를 이번 기회에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 정성장 박사입니다.
국가보위성이라든가 인민보안성 등 주요 권력기관이 충성경쟁 차원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인도를 요구했고요. 실제적으로 북한의 의도는 그와 같은 어떤 시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대외적 메시지이면서 또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5일에도 대변인 성명에서 미 중앙정보국 CIA와 한국 국정원이 북한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 물질 테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테러 범죄자로 지목하면서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가 최초로 언론 인터뷰를 갖고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망명 직전엔 중국 다량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리정호 씨의 증언을 두 차례로 나눠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어렵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나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에서 있으면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 노동당 직속 중앙기관에서 사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7년 동안 39호실 대흥총국 무역관리국 국장 사업을 하였고
네.
또 그 이후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직무도 수행하였습니다.
네. 그게 몇 년인가요?
2007년도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임명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망명하기 직전인 그때에는 39실 대웅총회사 중국 대련주재 지사장을 하다가 2014년 10월에 한국에 정착하였고 그 후 다시 2016년 3월에 미국에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고위관리직에 계시다가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망명하던 2014년도에는 참 그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장성택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과 그 측근들 또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정말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숙청과 처형은 그 전때죠. 김일성, 김정일 때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물론 그 시기에도 그 처형과 숙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전대미문의 학살 만행은 있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39실 고위 관부가 나와서 이렇게 직접 내부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데 유익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39호실 하면 외부에서는 북한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따라서 불법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북한 지도부도 39호실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 활동을 벌이다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노동장의 그런 이미지와 권위가 손상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웅 천국에서도 25년 전에 아편을 그걸 생산해서 수출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 뭐 다른 곳에 사는 건가요? 그런
활동은?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마약, 뭐 유조화폐, 가짜 담배 등은 39호실과 전혀 무관하고요. 다른 특수한 그런 단위들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외국 은행들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네. 개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현금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바로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어쨌든 차명 계좌를 개설한다면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다 개설합니까?
지금 그 무역을 하는 자기 대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예, 중국이도 되고 뭐 러시아도 되고 뭐 동남아시아도 되고 이렇게 다 무역을 하는 대방들이 있는데 그런 대방들을 설득해서 차명 계좌를 이제 그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개인 계좌도 여러 개 설립합니다. 일단 그들은 대북 제재 또는 또 북한 은행하고 이제 외국 은행 간의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대응 총국 역시 북한에선 최고의 외화벌이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응 총국은 노동당 39호실의 지도를 받는 중앙기관으로서 집단의 외화벌이 정책을 제시하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대응 총국 아래에 있는 무역관리국이라든지 또 선박무역회사 이게 다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웅총국무역관리국은 대외적으로 조선대웅무역회사를 이제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대웅총국무역관리국 국장을 한 7년 동안 했고 그 전에는 선박회사 사장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웅총국무역관리국은 송이버섯 수출지표 또는 붉은댁의 수출지표에 대한 국가 독점권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이제 북한 사이의 무역에서 대웅무역관리국이 제일 규모가 큰 그런 회사로 네. 발전했고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본에 출장을 다니면서 무역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웅총국무역관리국은 이제 그 지도자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출장 다니며 무역활동을 했고 저도 그래서 그때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여러 번 출장을 다녔습니다.
네. 네. 한때 그 금강경제개발총회사라는 곳이 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KKG 이렇게 불리는 조직인데 미국에서는 이 회사하고 거래를 하면 그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또 특히 바깥에서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39실 산하 조직으로 봐야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금강경제개발총회사는 39실 회사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예예. 예, 예. 다만 제가 그 당시에 39실 총원으로서 그 홍콩 회사에 투자를 유치했고 또 회사 설립과 발전에 대한 제안을 이제 김정일 위원장에 보고해서 그래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금강경제개발총회사는 그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홍콩 안중국제석유주식회사와 이제 합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회사의 약칭을 KKG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KKG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북한 서해 지역에 대한 석유 탐사를 끝냈고 또 300메가와트짜리 화력발전소 6기를 건설하도록 합의하였는데 아마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발전소 3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 6기 그 금액은 약 15억 달러로 이제 책정됐습니다.
예. 예. 북한의 탄광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작업 환경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북한의 탄광들은 생산 규모가 크거나 시설이 좋은 탄광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탄광에 가보면 탄광들의 노동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네.
생산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8년도에 중계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았어요.
예.
그 올림픽을 계기로 석탄 수요가 급증하다. 북한에서는 노도나도 이제 석탄 수출에 매달리게 됐고 그러면서 수백 개 그 소규모 탄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 소규모 탄광들에는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서 이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무연탄 수출 비중이 다른 수출 품목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걸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도 석탄 수출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에 사실 석탄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고갈된다고 비판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북한 당국도 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무연탄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 제도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8년도부터 이제 내왔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그것이 고착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보면은 연간 500만 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 계획이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도 같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수출량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시기에도 이제 군부를 비롯해서 노동당 행정부가 앞장에서 무연탄 수출을 누림으로써 2013년도를 보면은 무연탄 수출량이 약 1천만 톤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맞으면 국가 계획보다 두 배가 초과된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 2016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추산해 봤는데 이제 중국의 그런 친구들도 이제 얘기가 되고
예.
약 2,200만 톤에 육박했답니다. 그럼 이 수출액도 한 12억 달러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의 국가 수출 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배를 초과한 것이고 또 2013년도에 그 무연탄 수출이 잘못됐다고 노동당 행정부를 처벌할 때 비하면 두 배가 초과된 수량입니다.
네. 북한 경제가 그러니까 너무 특정 부분에만 치중이 돼 있고 따라서 이 한 부분이 잘못되게면 전체가 금방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일들을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현 경제 구조를 보면 이것이 무슨 어떤 다른 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이 다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제 목격했는데 그때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평양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뭐 상점, 식당, 봉사분들 일제히 타격받아서 정말 아우성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와의 인터뷰 전편을 들으셨습니다. 후편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추가 제재를 마련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our international partners not merely to implement fully the sanctions outlined in existing resolutions.
키친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사들을 앞세워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의 BOA 증언과 관련해 북한이 세계를 더 안전한 장소로 만들도록 하는 선택을 내리게 한다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올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휘발유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원유를 제외한 중국산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은 올해 5월까지 약 3,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6%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 기간 중국에서 북한에 팔린 원유를 제외한 석유 제품에는 휘발유, 기타 디젤유와 기타 중유, 중유, 디젤유, 윤활유, 그리고 윤활유 제조용 석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휘발유였습니다. 휘발유는 이 기간 약 3만 7천 톤, 1,70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분류하는 휘발유에는 자동차용과 항공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 디젤유와 기타 중유는 1만 8천 톤, 860만 달러치, 그리고 디젤유는 9,300 톤, 45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그 밖에 윤활유와 윤활유 제조용 석유가 각각 950톤 130만 달러치와 820톤 110만 달러치가 팔렸습니다. 주로 연료용으로 쓰이는 중유는 280톤 약 100만 달러치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수출량이 가장 늘어난 품목은 기타 디젤유와 기타 중유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약 400%가 늘었습니다. 한편 정제하지 않은 원유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2013년 자료에는 원유 약 6억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으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와 원유 이외의 석유 제품은 항공유와 제트연료를 제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항공유와 제트연료는 원칙적으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그러나 항공유는 인도주의 목적인 경우 판매나 공급이 허용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21도, 낮 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덕도 하루 종일 구름의 양 많은 가운데 기온은 18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포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9도. 신의주도 하루 종일 구름량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21도, 낮 최고 30도. 사리원 아침 최저 21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4도. 풍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운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에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9일 중국 단둥은행이 불법적인 북한의 금융활동을 위한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는 한편 미 금융시스템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문 역할을 계속해서 취했다며 이번 조처가 미국은행을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9일 미 의회 지도부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상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 의회가 그동안 미한 동맹을 지지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미한 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8일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컴퓨터와 다른 전자장비에 기내 반입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은 철회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은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장비의 기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해당 항공사와 공항이 새로운 보안 규정을 이행하면 그 같은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적들이 폭발물을 위장할 새로운 수단을 찾고 내부자를 모집해 비행기를 납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알누리 이슬람 사원을 탈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9일 확인했습니다. ISIL은 3년 전 이 사원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다고 반포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모술을 두고 이라크군과 ISIL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ISIL은 지난주 알누리 사원과 이 사원에 있는 첨탑을 폭파했습니다. 이라크 현지 미군 대변인인 라이언 딜런 육군 대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라크군이 새벽에 작전을 단행해 모술 올드시티에 있는 사원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런 대변인은 또 이라크군이 ISIL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술 구도심과 알자무리 병원 단지 쪽에서도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8일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내부 지침에서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부모와 손주, 삼촌, 숙모,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사업상 관계에서는 여행 금지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공식 서류 기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살해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29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였던 넴초프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모스크바 크렘린군 인근 다리를 건너가다가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배심원단이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자우루 다데예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4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